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어제 이어서 우리가 아내를 내버리는 것과 관련된 질문했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 질문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1절 2절에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이와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우리가 보았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6절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잘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요. 다시 두 번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질문과 대답,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질문하는 상황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질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시비조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뭔가 부족하다면, 잘못된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듣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좋기는 한데 이제 뭐 그게 그렇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버리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역 안에는 조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수정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이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야기하는 이혼과는 다른 거죠. 오늘날은 서로 잘 맞지 않거나 혹은 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을 하거나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몇 번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할 때에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어떤 하나의 단어를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해야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남자, 사람, 성인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원래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은 남편이 취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떤 때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앞에 나왔던 예수님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자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그와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겠죠. 혹은 또 다른 가족들, 친척들이겠죠. 가장 가까운 이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상대적으로 나와 관련해서 좀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좀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내용 자체처럼 질문 자체처럼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웃 중에 내가 무언가 내 권리를 행사했을 때 뭐 그 사람이 어쩔 도리 없이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런 행동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 안에서 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내 아이를 쫓아내도 됩니까? 갖다 버려도 됩니까? 아니면 두들겨 패도 됩니까?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데 나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문맥 속에서 읽는 것, 흐름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지껏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본문을 바꾸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죠.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 양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은 바꾸자면 그 비유와 맞물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가 목자인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팽개쳐도 됩니까?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 앞부분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주는 임금이 있죠. 자, 내가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 탕감 안 해주고 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를 용서를 안 해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다 가두어도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지껏 네가 옳고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려도 네가 무언가 힘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에게 피해를 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문은 그거랑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어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좀 더 올바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그럴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은 내가 저 사람 갖다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좀 크게 보자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굳이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굳이 탕감해 줘야 됩니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기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특별히 나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율법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딱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편과 아내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정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드러지게 아주 특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셨죠. 4절 중간에 보시면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 때에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본래대로 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의 질서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행동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과 대답이 정확하게 딱 대조가 됩니다. 질문은 율법이 기준, 대답은 본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가 기준입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범하고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첫 질서대로 하라. 이게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정과 관련해서는 또 이 남편과 아내와 관련해서는 창조 질서대에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보면 말씀을 인용하셨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남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창조 질서고 두 번째는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육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창조 질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질서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에 남편이 부모를 떠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을 창조 질서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창조 질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 보시에 모든 것이 다 좋았죠. 다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훌륭했습니다. 또 하나님 주셨던 직분을 잘 감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했던 아담에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피차 서로 돕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원래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관계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도 아내를 돕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대로 살아라. 네가 누군가에게 네가 아내에게 더 우월한 관계여서 명령하고 쫓아내고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는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두 번째 대화, 7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새해 첫날, 새해가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만 다시 반복해서 전도원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말씀하셨던 것을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를 작은 자로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또 혹시 배우자가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창조 질서대로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큰 줄거리를 줄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현실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기준이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따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고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울타리 안에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이유가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각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부모님들마다 각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예비 시간에 애들이 떠들고 돌아다녀요. 내버려두는 부모는 그 부모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애 기죽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은 또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기준 삼는가? 이웃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무엇을 기준 삼는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기준이 이렇게 저렇게 둘러치나 맺히나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가? 애들 키울 때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기준입니다. 막 이래서 어떤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준 삼고 있는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기준이 나왔잖아요. 율법과 창조 질서 두 가지 기준이 나왔는데 이거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율법을 기준 삼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 질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창조 질서를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조 질서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몰라서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찾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굳이 목회자가 복잡하고 어렵게 설교할 필요가 있나?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성경 한 권만 읽어도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사실은 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데 안 따라가고 싶은 것뿐이다. 그냥 성경 한 권만 읽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안 하고 싶으니까 그냥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에는 나는 내 부인을 안 쫓아내기만 하면 돼. 내 부인을 잘 돕기만 하면 돼. 이렇게만 이해하고 적용하면 안 되고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나보다 조금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조금 사회적 신분이 약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좀 배움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나보다 여러 측면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 사람이 그냥 그걸 당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을 갖고 있으면 힘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이라 여기고 그러려고 힘을 갖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잘 돕는 자가 되는 것, 또 섬겨주는 자가 되는 것,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서 나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연약한 이웃들도 유익과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욕심들이 있어서 무엇이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불편하면 나 자신을 기준 삼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때는 참으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다 갖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 가장 속이 후련할 것처럼 보이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는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장 함께 읽겠습니다.